주일 1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고 또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깨달아가는 매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우리의 삶 가운데 애써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구절로 정했던 구절은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장과 33장이 한 단락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야곱을 강조하기 위해 32장 서두에는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던 야곱,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3장은 에서와의 만남, 이 만남과 만남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이 새롭게 이스라엘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마지막 부분인 32장 3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클라이막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침 해가 돋았다. 희망찬 새 날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 새로워졌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새롭게 되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그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옮겨갔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새것이 되는 게 아니라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아가 부서져서 실제적인 부서짐의 사건이 그 삶에 일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한 인생이 이제 자기 중심을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머리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될 때,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권의 이양이 일어난 사람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것이 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야곱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32장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하이라이트요 드라마틱하게 이 구절을 보지 못합니까? 겉모습은 희망과 소망과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에 뼈가 부서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새롭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린 알잖아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내 재산도 내 지혜도 내 목숨과 내가 이제까지 벌어들여놓은 모든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허약하던 사람은 강건해져야 되고요. 병약하던 사람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던 그날 밤에 멀쩡한 사람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아니 단순히 장애인이 된다는 것도 인생의 절망 그 자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얍복강가의 사건을 배웠잖아요. 여기 환도뼈가 부서져서 절름발이가 된다는 건 단순히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환도뼈 예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되게 하는 자아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자아, 그 환도뼈,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그 근원을 부셔뜨려 놓은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 놓으시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항상 밝고 힘있고 능력있고 기쁨의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예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면면히 읽어보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얍복의 만남을 이어가시는 걸까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선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는 더 이상 그 구원에 아주 적합하고 걸맞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했다가 그 내기의 결과로 그의 가족들을 몽땅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는 말은 항상 상대적인 단어를 히브리어가 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어 홍수에 잠길 때 홀로 살아남았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을 때 그것은 상대적인 의인이요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욥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잘라내셔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내 친구의 생각조차 다 꺾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얍복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얍복에서의 만남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들을 막아서시고 자아를 부서뜨리시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려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31절은요,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외면적으로 볼 땐 자아가 꺾여진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에 적합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열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 가운데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복음 전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지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야 합니다. 그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성령께서 뭐 하시죠? 성령이 곧, 히브리어는 곧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감이 조금 더 다르죠. 성령이 즉시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몰아내신지라 라고 합니다. 왜요? 뭘 하시려고요? 욥에게 가하셨던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훈련을,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훈련을, 제가 이제 3년 정도 설교를 했으니까 이 말이 다 똑같다는 말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다 빠져 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빠져 살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안 이루어 가셨습니까? 창세기 37장을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형제들의 거짓말, 요셉을 팔아먹을 때요.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자의 거짓말.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말과 이기심으로 선택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의 흉계와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내가 맞아야 하는 예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인생을 구원에 걸맞은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고 배웠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그분의 훈련, 그분의 시험, 그것 또한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예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자신의 뜻을 꺾고 자아를 예략당하고 그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의 첫 사역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 40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뭘 두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예레카심으로 이 시험과 훈련에 과정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면 피조물인 우리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반복되는 이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좇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예레를 설교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참된 평안입니다. 우린 그걸 다 신뢰하고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레를 당한 채 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손과 발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화요일쯤 저희 집 이번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둘이 있을 텐데, 아빠, 할머니 얼굴을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딱 유은이 나이 때였거든요. 내가 1학년 마칠 때쯤에. 그래서 한 몇 년 정도가 됐으니까 아빠가 네 때 정도였네? 그리고 한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다시 이번이 저에게 이름 물었어요.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지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들었어. 그랬더니 다시 우리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매일 운 것 외에는 특별하게 기억이 없었어요. 다시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아파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윤희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자아를 깨트려 가셔야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을, 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한때 그것이 저의 상처요. 아니, 저는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것이 구멍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 난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아요. 지난 시간 그걸 제가 정신줄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인생에 받은 상처나 그 난 구멍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표출되기도 하고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남죠. 그런데 그날 딸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레카심에 일하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셔놓으신 구멍이 난 그 구멍을 메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주셔서 또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애를 쓰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다리를 부셔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33장 1절로 살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앞에 에서가 기세등등하게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원수 갚으려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진영을 구축했죠. 세 그룹으로 자기의 진영을 구축했잖아요. 첫 번째 그룹, 여종과 자식들. 그죠? 이게 1진이었어요. 2진은요, 레아와 자식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 3진은요, 라헬과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 그죠? 이걸 제일 뒤에다 세운 거예요. 부인이긴 하지만 여종 출신인 첩들과 자식들은 맨 앞에. 그러니까 형이 와서 칼질을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죽어도 자기가 그 다음으로 아끼는 레아와 다음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카셔도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아니, 한번 여러분이 야곱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어젯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가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왔다면 자신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종과 레아와 라헬을 동일선상에서 세워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제껏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계산과 내 지혜대로 살았으니 나를 좀 용서해달라. 우리 이제 함께 가자. 그러나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고통의 대상이에요. 저는 이게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나 구멍으로 인해 벌어지는 관계의 모습들, 부족함들, 그냥 그건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나아진 게 있네요.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일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치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한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만큼이라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겁에 질려했던 그 야곱이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4절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한번 만지시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지셨던 야곱은 온전하게 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에서가 본 게 뭡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야곱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잖아요. 초췌한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넘길 만큼 그랬으니까 야복강가에 마지막으로 남아서 정신줄이 끊어져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앉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맞았습니다. 씨름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먼지에 둘러싸일 정도로 두들겨 맞다 였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렉하셨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부셔뜨리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 기도까지 했잖아요. 거의 못 잤을 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몰골이 엉망이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저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절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절을 합니까? 절는 발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이 형에게 사람을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거대한 가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야곱의 모습이 에서가 생각한 대로 비단 옷 입고 살쪄서 유들유들하게 기름기 철철 흘리면서 걸어 나왔다면 칼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갔는데 동생이 지금 그 몰골로 다리까지 절름발이가 되어서 걸어오는 순간에 왜 핏줄이 울지 않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같이 우는 겁니다. 이건 형제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을 때 야곱이 위장했더라면 절지 않는 척, 부자인 척, 괜찮은 척 꾸몄더라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절게 하셨다. 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부도났다. 부도난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내게 경제적인 손실로 다가왔다. 그 손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위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새 존재로 거듭나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 그대로 걸어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의 마음을 돌려보내려고 보냈던 거대한 선물 꾸러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생아 나도 재산이 있다. 내 것으로 족하다. 관둬라. 여러분 형제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장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갔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쭉 오시니까 지금 야곱의 고백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개역 성경의 옛날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호원이 되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칼잡이들이 자기의 경호원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위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나의 경호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밝히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모든 일이 끝나자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죠. 엘엘로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고 나서 엘로의 하나님,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나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그렇죠. 34장으로 가면 아직 멀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만 살 것처럼 멋지게 고백을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그의 인생을 예렉하시고 또 세워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그가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그죠?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아니 그날 밤 온몸에 먼지가 휩싸일 정도로 두들겨 맞았는데 뭘 이겨요? 거기다가 환도뼈가 부서질 정도로 자신의 자아와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다 깨트려졌는데 이긴 게 맞아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이 밤의 구절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구절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때 나오는 천사가 말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위 하나님. 아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는데 그죠? 이걸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겼는데 울며 간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겼으면 웃으면서 가야죠. 이겼는데 왜 그 사람에게 매달려 울며 간구를 했죠? 그러면 성경이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죠.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시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신약 성경은 그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합니다. 얍복강가에서 자아가 깨어졌다는 것,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저는 이제 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걸 성경은 승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진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 보내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를 자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예레 가시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리요, 승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단계로 표현이 되죠.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한번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세 번이나 쪼개졌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세 번 쪼개지고 나니까 교회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환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 하는 생각에까지 나아가더라고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탁 나갔는데 교회 뒤편에 오후 예배 때 갔었어요. 다른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일단 걸어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뒤에 맨 뒤에 장의자 뒤에 앉았는데 이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눈물만 흘리니 콧물까지 막 다 흘리는 거예요. 휴지도 안 들고 들어가 옷에 닦다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통곡으로 바뀌더라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을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일어났어요. 한참 울다가 일어나 중간에 나와서 길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걸 막 울었어요. 하나님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잊었다고. 그런 일들이 저 인생에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랬고 뒤에 한 번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만이 극에 달했을 2학년 1학기 시절에 제 자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하나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예레를 하셨는데 예레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신대원 1년 그 채플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왜 신대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수요일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배가 은혜가 없었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은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설교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게 예배라고 불려야 돼야 돼?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배에 들어갔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시 예레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에 탁 들어가는데 채플실에 들어가는데 신대원 채플은 은혜가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근데 이 채플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거는 중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거든요. 통곡을 해 혼자서 앉아서 계속 울어요. 주체할 수 없는 울음에 한 6개월 정도 울었어요.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묻더라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간혹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그러나 저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 자아와 제 문제를 깨뜨리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저가 깨어졌는데 야복에서 야곱의 자아가 깨어져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얍복에서 다시 또 만나실 거예요. 또 예레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써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승리했다. 너가 새롭게 되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예력하셔도요, 사실 우리가 위장하고 연기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깨뜨리신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위장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